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태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 무렵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 유다 광야에서 이렇게 선포하였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요한은 이사야의 예언자가 말한 바로 그 사람이다. 이사야는 이렇게 말하였다.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 너희는 주님의 길을 마련하여라. 그분의 길을 곧게 내어라. 요한은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둘렀다. 그의 음식은 메뚜기와 들꿀이었다. 그때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요르단 부근 지방의 모든 사람이 그에게 나아가 자기 죄를 고백하며 요르단 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그러나 요한은 많은 바리사이와 사두가이가 자기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말하였다. 독사의 자식들아,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희에게 일러주더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모시고 있다고 말할 생각일랑 하지 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데 하느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녀들을 만드실 수 있다. 도끼가 이미 나무뿌리에 닿아 있다. 좋은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는 모두 찍혀서 불 속에 던져진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준다. 그러나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지니신 분이시다. 나는 그분의 신발을 들고 다닐 자격조차 없다.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또 손에 키를 드시고 당신의 타작마당을 깨끗이 하시어 알곡은 곡간에 모아들이시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버리실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 왔다. 세례자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소리입니다. 하느님 나라를 맞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이 요한은 회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 주고 있는데 이 또한 또 회개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는 너희를 회개시키려고 물로 세례를 베푼다. 이 회개라는 단어를 들으셨을 때 어떤 기분이 드세요? 뭔가 좀 부담스럽고 좀 자유롭지 못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죄를 안 짓는 사람은 없지요. 모든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되돌아보고 성찰하고 회개하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 정도의 뭐 차이는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저 사람은 자기 자신을 성찰할 줄 모르는 사람이다 라고 단정 지을지 모르지만 그 사람은 또 그 사람 나름대로의 자기 삶을 되돌아보고 성찰할 것입니다. 그 회개의 결실, 성찰의 결실을 고해성사로 맺어지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회개라는 단어보다 고해성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우린 더욱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고해성사. 생각만 해도 부담스럽습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공지해드린 것처럼 이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이 대림절 특강 형식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주제는 고해성사입니다.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고해성사라는 주제로 우리 신자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고해성사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사실 고해성사는 교회법으로 미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한국은 1년에 두 번을 성사를 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걸 판공홍사로 부르죠. 부활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사순 기간에 또 성탄을 잘 맞이하기 위해서 대림 기간에 성사를 보기를 권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번 몇 년 전부터는 이제 1년에 한 번으로 바뀌었죠. 그것이 나에게 의무로 다가온다는 생각 때문에 부담스럽고 숙제처럼 느껴집니다. 또 어떤 분들은 또 그런 얘기 하는 분도 계세요. 제가 주일 미사 왜 안 빠지는 줄 압니까?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그럽니다. 이러면. 고해성사 보기 싫어서 주일 미사를 안 빠지시는 그런 분도 계시고, 또 고해성사가 나에게 주어지는 너무 큰 압박감 때문에 한 번, 두 번 주일을 못 지키다가 결국엔 쉬는 경우가 되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쉬운 말로, 다가오는 말로 냉담을 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고해성사가 우리에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이 사실인가 봅니다. 예전에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하고 나누었던 얘기기도 한데, 돌아가는 삼각형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우리 신자분도 아시는 분은 아시지만 우리 마음은 돌아가는 삼각형과 같답니다. 우리 마음 양심은 돌아가는 삼각형 같답니다. 뾰족한 삼각형이 있는데, 이 삼각형이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이렇게 막 돌아간답니다. 돌아가면서 그 뾰족한 부분들이 우리 마음을 찔러서 아프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많이 돌다 보면 그 뾰족한 부분들이 무뎌져가지고 동그랗게 돼가지고 더 이상 돌아도 돌아도 마음이 아프지 않답니다. 우리 양심은 그런 것과 같다는 거죠. 근데 또 그것은 또 돌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그 뿔들이 또 자라난답니다. 제가 만나는 우리 신자분들은 대부분 착한 심성을 가지신 분들입니다. 또 그리고 신자로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노력하시는 분들입니다. 그 삼각형이 아직까지 모서리가 뾰족하게 남아 계신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양심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살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하느님 뜻에 맞게 살려고 노력하고 매주 성당을 나옵니다. 왜 이렇게 성사, 고해 성사라는 것이 부담스러운가에 대한 얘기로 이제 강의를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이틀 전에 이 루아니 신부님한테 축하한다고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문자를 봤는데, 아, 네, 제 축일이 어제니까 축일이라서 이제 축하한다고 문자 왔나 싶었는데 자세히 읽어보니까 한국 축구 이겼으니까 축하한다고 이렇게 문자가 왔었어요. 그래, 감사하다 그랬죠. 그리고는 또 밑에 또 다른 문자가 왔는데 그 문자가 뭐냐면 20일날 고해성사가 있는데 혹시나 도와줄 수 있냐고 그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좀 망설였습니다. 아, 나 영어도 잘 못하는데 미국 신자들 그 고해를 듣고 내가 어떤 훈화를 해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지 하다가 금세 sure이라고 바로 보냈습니다. 그 보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이건 제가 뭐 그분들의 말을 알아듣고 못 알아듣고를 떠나서 그분들이 고해성사 보기에 참 좋으시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분들의 말을 못 알아들으니까 뭐 어떤 고해라도 다 할 수 있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부가 된 첫 해에 어떤 신자분이 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고해성사가 너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인간에게 고백하느냐, 하느님한테 직접 고백하면 안 되느냐 라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그 말도 일리가 있는 말씀이죠. 근데 우리 가톨릭의 가르침과 교리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리고 질문 자체가 조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왜 인간이 인간에게 고백하느냐라는 질문은 성립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우린 인간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고해서에서 사제라는 하느님의 대리인에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느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제는 그럼 왜 앉아있느냐? 올바른 신앙으로 이끌어주고 훈화를 하기 위해서도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느님의 용서를 확증해주기 위해서입니다. 하느님께 우리의 직접 죄를 고백하고 상등 통회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건 너무 어려운 거기 때문에 하느님께 고백하고 그 죄를 직접적으로 용서받는 방법도 있습니다만은 사제가 직접 하느님의 그 용서를 말로써 인간의 언어로서 확증시켜주는 것만큼 그 고해자가 그 용서를 더 확실히 체험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 개신교 신자 한 분이신데 그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개신교 신자인데 혹시 고해성사라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했어요. 죄송하지만 안 된다고 했어요. 그 대신에 제가 들어드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왜 죄를 찾으셨습니까? 라고 여쭤보니까 그분 하시는 말씀이 하느님께 죄를 고백했는데 내가 용서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하느님 아무 대답도 없으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고해성사라는 제도가 있고 이 제도 안에서 하느님의 대리자로 사제라는 사람이 하느님의 그 용서를 확증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왜 인간에 고백합니까? 라는 질문은 맞지 않다. 그래서 루하니 신부님이 저한테 부탁했는 것처럼 제가 미국 성당 신자, 미국 신자분들의 고해를 듣고 사제경을 외워도 그것은 고해성사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들으면 또 머리에 떠오르는 것이 또 있죠. 아, 나는 그러면 이제 미국 신부님한테 가서 한국말로 고백해야 되겠다 싶은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셔도 돼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해성사는 부담스럽습니다. 조금 더 현실적으로 얘기해볼까요? 고해성사가 부담스러운 가장 첫 번째 이유는 뭡니까? 신부님이 내 목소리 알아들을까 봐. 맞죠? 신부님이 내 목소리를 알아듣고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 걸 듣고 신부님이 나를 나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건 세상 어떤 신부도 신부로 서품 받았다고 하면 어떤 신부도 그 고해 내용을 기억하고 난 뒤에 그것을 그 사람의 판단 기준으로 절대 삼지 않습니다. 그런 신부는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신부가 되지도 못했겠죠. 차라리 와서 고백하시는 그 신자분, 죄가 깊으면 깊을수록 또 정도가 심하면 심할수록 사제는 함께 아파하고 함께 눈물 흘립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분께 더 감사하죠. 왜냐하면 나의 죄를 하느님께 솔직히 고백드리고 한 발짝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해서 처절하게 지금 몸부림치고 노력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고해성사에서 함께 눈물을 흘린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사제가 나를 알아볼 것이다. 그리고 내 죄를 기억하고 고해성사에서 나오고 난 뒤에 신부님 얼굴을 또 어떻게 보지? 이런 생각 절대 안 하셔도 돼요. 첫 번째는 사제적 양심으로 그럴 수 없다는 것과 두 번째는 더욱더 현실적인 것인데 그렇게 머리가 똑똑하지 않아요. 다 기억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다 기억해요? 그분은 내 죄를 고백했기 때문에 너무 딱 집중되어 있지만 사제는 한두 명의 죄를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그 죄의 정도와 또 깊이와 또 양은 우리 신자분들이 생각하는 그 상상을 초월합니다. 고해성사에서 얼마나 많은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은 상상하기도 힘들 겁니다. 근데 그 한 명의 그 죄를 다 기억해서 그 사람을 바라본다? 그리고 그 사람 만났을 때 기억해낸다? 그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 그건 절대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고해성사에서 특별한 경험을 많이 합니다. 우리 신자들에게 고해성사를 통해서 은총이 많이 내려지지만 그것을 집전하는 사제에게도 많은 은총이 내려짐을 느낍니다. 바울 사도의 말처럼 죄가 많은 곳에 더 많은 은총이 내렸습니다 하는 말씀을 체험하는 곳이 바로 이 고해성사입니다. 고해성사 안에 일어났던 뭐 여러 가지 일들을 뭐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인상 깊었던 어떤 한 기억 못한다고 또 얘기를 하네요. 어떤 자매님이 한 분 계셨는데 자매님이 오셔서 이건 고해성사의 비밀 누설이 아닙니다. 대상과 또 그 내용이 확실하게 있고 그걸 이제 공식적으로 누설해야지 그거니까. 그리고 고해성사 내용을 누설하면 신부는 바로 자동 파문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돼요. 대충 고백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딸과 너무 많이 싸운대요. 딸이 학생 같은데 한 중고등학생도 될 것 같아요. 딸과 너무 많이 싸운대요 요즘.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도 말을 너무 안 듣는데요. 그리고 내가 대화를 시도하려고 하면 입을 닫아버린대요. 그러면 너무 약이 오른대. 그러면 나도 모르게 얘기를 하다가 한번 손이 올라가고 등을 이렇게 등짝 스매싱 막 이렇게 날아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눈물을 쭉 흘리셔요. 난 안 그러고 싶은데 아이를 너무 사랑하는데 그렇게 말을 뱉고 난 뒤에 또 등짝을 한 방 때리고 난 뒤에 그렇게 후회되고 밤에 잠이 안 오고 미안한데 그것이 자꾸 반복돼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대. 그리고 그 고해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고백을 들어왔는데 이번엔 학생이 들어왔어요. 예상하시겠죠? 그 학생의 고백의 내용은 대충 이랬습니다. 요즘 엄마와 자주 싸워요. 안 그러고 싶은데 자꾸 엄마한테 대들어요. 엄마를 자꾸 화내게 만들어서 죄송해요. 대충 이런 고백의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알죠. 앞에는 엄마고 뒤에는 딸이었다는 걸 알죠. 그 고백을 들으면서 저도 얼마나 눈물이 막 나려고 하는지. 서로를 너무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표현하는 방법이 아직 미숙해서 자꾸 다른 방향으로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서로에게 상처 주고 또 그러고는 또 그게 미안하고 또 눈 보고 앞에서는 얘기 못하는데 마음이 너무 아프니까 고해성사에서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거죠. 그 안에서 또 화해가 일어나는 거죠. 그렇게 고백하고 난 뒤에 또 집에 가고 나면 달라질지 안 달라질지 모릅니다.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그런 고백을 하고 나면 최소한 그날만이라도 그 아이를, 그 엄마를 더욱더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고해성사의 은총이라고 생각합니다. 영어를 적어 왔는데요. 저기도 적혀 있지만 compassional이라고 적혀 있는데 아시다시피 저거는 고백이라는 뜻이죠. 근데 요즘은 저 단어보다도 reconciliation이라고 많이 쓴답니다. 이거는 고백이 아니라 reconciliation이 의미하는 건 화해라는 거죠. 화해. 그래서 화해의 성사, 영어로는 화해의 성사라고도 부른답니다. 우리 요즘 고백성사, 고백성사라는 말 잘 안 쓰죠. 다른 말로 쓰잖아요. 고해성사라고 많이 쓰잖아요. 거기에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겁니다. 고백할 때 고자, 그리고 화해할 때 해자가 섞여서 고해성사라고 하죠. 고백의 의미를 두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화해의 의미를 두는 거죠. 앞서 어떤 엄마와 그 딸, 학생 딸의 이야기를 드렸는데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누구와의 관계가 항상 좋을 수만은 없잖아요. 관계 안에서 관계가 소원해지기도 하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때로는 막 극으로 치닫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는 어떤 대응을 하는가? 무시하거나 외면해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안 된다. 그냥 뭐 나는 모른 척하고 살겠다. 뭐 이런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궁극의 해결책이 아니라는 것을. 앞으로 나하고 안 볼 사이라면 뭐 그런 방법을 써도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매일 보고 매일 만나야 되고 매주 만나야 되는 사이라면 그 방법은 결코 좋은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소원해지거나 다투었을 때 그에 대한 그 상황에 대한 대응 방식 중에 하나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화해라는 것입니다. Why? 내가 그 사람한테 먼저 말 붙이고, 그냥 말 붙일 용기가 없으면 눈빛이라도 따뜻한 눈빛을 한번 보내고, 그것도 힘들면 그냥 의무적인 것처럼 무심한 듯 하면서 인사라도 하고, 그렇게 화해를 우리는 시도합니다. 그런 화해의 시도 안에서 그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우리는 또 다른 세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전에는 그 관계가 지옥이었다면, 화해가 이루어지고 나면 그 사람을 더 이상 미워하지 않아도 되는, 내 마음속에 최소한 고통은 이제는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화해의 힘인 것 같습니다. 하느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매일 기도 속에서 함께 만나고 이렇게 미사 속에서 만나지만 죄라는 것이 그분과 나의 사이를 멀어지게 만들고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거기에 계시지만 내가 죄를 지으면 지을수록 죄라는 것이 내가 그분께 다가가지 못하게 딱 가로막아 버립니다. 영성적으로 그러합니다. 우리는 쉽게 그걸 경험합니다. 내가 죄를 지었을 때, 내가 이렇게 죄 지어가지고 성당 가서 뭐 하겠노? 내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기도해서 뭐 하겠노? 내 기도 들어주실까? 이런 생각이 자주 들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 하느님과 나를 단절시킨다는 증거입니다. 그 안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에게 주어진 큰 은총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화해의 성사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고해의 성사라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다투고 관계가 멀어지면 서운하고 그것 때문에 내 마음 속에 고통이 생기고 하루하루 지옥을 사는 것처럼 하느님과 관계 안에서도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하느님과 관계가 멀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해소시켜 주는 것, 그것을 화해시켜 주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지. 죄라는 놈이 나와 하느님의 관계를 끊어놓으려고 할 때, 내가 하느님께, 하느님, 우리 이제 그만 화해하죠. 하느님, 당신 그래도 곁에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부족한 저지만 그래도 한번 안아주세요. 우리 다시 한번 사이좋게 지내봅시다. 화해의 손을 내미는 것, 그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고백에만 계속 초점을 맞춰놨기 때문에 이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운 거예요. 맨날 고백만 집중했던 거죠. 그것이 아니라, 하느님, 제가 이렇게 죄가 많은데, 하느님, 다시 하느님하고 화해하고, 죄 말고 하느님하고 더 가깝게 지내고 싶습니다. 제 화해 받아주실 거죠? 하고 하는 고해성사. 죄인으로 앞에 가서 막 무릎 꿇고, 하느님, 제가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고백에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그것이 고해성사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고백성사라고 불리는 것보다 고해성사, 화해의 성사라고 불리는 것이 더욱더 합당합니다. 누구나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안 그래야지 하고 다짐하고 다짐하는데도 끊임없이 죄 안에서 허덕이는 우리들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이 있는데 세상 그 누구도 죄안 짓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빼고는 인간 존재로 태어나서 죄를 안 지은 사람은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죄를 지으면 아파하거나 외면하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특히나 혼자 아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얘기 못하는 그 양심의 가책들, 죄책감들, 아직까지 남아있는 그 삼각형의 얕은 그 모서리들, 그걸 부여잡고 혼자서 방에서 아파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에게는 특별한 선물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얘기한 고해성사라는 것입니다. 죄 안 짓는 사람 세상에 아무도 없지만 그 죄 때문에 더 이상 아파하지 말거라.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걸 말해내 주시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하느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신 특별한 선물인 것입니다. 죄로 기울고 죄를 지울 수밖에 없는 인간의 현실 속에서 이제 더 이상 아파하지 마라. 괜찮다. 괜찮다. 이제 다시 한번 시작해 볼래? 다시 시작할 수 있다. 괜찮다. 하고 말해내는 것이 바로 고해성사라는 것이죠.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의 화해의 축제라는 고해성사에 관한 책을 읽었습니다. 거기에 이런 단어가 나옵니다. 기회로서의 죄, 기회로서의 죄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표현 너무 동의합니다. 죄는 아프고 힘듭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할지 몰라도 그 죄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하느님께서는 아파하고 우리를 고통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죄는 비록 내가 지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그 딛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안셀름 그린 신부님이 말씀하신 표현하신 기회로서의 죄라는 표현을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죄는 아프고 힘들지만 그것을 딛고 일어섰을 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진다는 것이죠. 그리고 한 단계 더 성숙한다는 것이죠. 그 당시에는 아플지 몰라도. 고해성사는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실망하는 우리들에게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는 성사입니다. 이 한 번 강의로, 이 한 번 말씀으로 고해성사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가지고 나도 고해성사를 해야지 하는 그 마음이 불끈불끈 뭐 올라오고 그러진 않을 겁니다. 사람들마다 다 다를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제 안에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신자분들이 고해성사를 너무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 말씀드리는 것이고, 사제는 하느님의 대리인으로 그냥 그 용서를 확증해 줄 뿐이다. 그리고 그 화해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화해를 먼저 하느님께서 기다리고 있는 하느님께 가서, 하느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이런 죄 때문에 더 이상 힘들어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는 좀 더 제가 자유로우고 싶습니다. 화해합시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새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는 그걸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거 우리 신자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단 한 분이라도 이번 대림 기간 동안에 이 고해성사의 은총을 체험할 수 있는 분이 있으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작은 저의 바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이제 또 다른 현실적인 문제가 주어지는데, 그렇다면 무엇을 성찰해야 되고 무엇을 고해해야 됩니까? 고백해야 됩니까? 그래야지 하느님과 진정한 화해가 일어나는 겁니까? 라고 물으실 수 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을 성찰하고 어떻게 성찰하고 무엇을 고백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도 우리에게 참 중요한 숙제잖아요. 그건 다음 주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